2장 끝에서 보면은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을 말하지요. 이 말을 우리가 맥락 없이 듣는다면은 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렴 이 마음이 중요하고 말고 라며 이 끄덕끄덕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이 가상의 논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할례를 철저히 준수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설령 그 말이 옳다고 한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육신의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라는 이 반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2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범사에 많다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할례에도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연유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굳이 억지로 설명하자면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할례받게 하시고 또 율법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준수하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그 중동에 있는 그 하필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아니었고요. 우리 조상 아니었지요. 육신적인 혈통을 따지자면 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상상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일찍이 우리 조상 가운데 이 사사들을 세우시고 뭐 예를 들면 뭐 김아무개, 뭐 박아무개를 뭐 이렇게 선지자로 선택하시고 뭐 이 태조 왕건 같은 자들을 이렇게 사울 왕과 같이 기름 부으셨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 신앙의 형태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금껏 이 대대로 조상으로부터의 관습을 철저히 지켜온 것 아닙니까?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새로운 시대가 돼서 그 율법을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소중히 여겨온 이 전통을 이 깡그리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면은 그것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범사에 많다는 것이죠. 가장 문제는 말씀을 너희가 최전선에서 들었고 이에 대한 증인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실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에서 보듯이 비록 겉으로는 율법을 늘 따르는 척 했지만 마음으로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배신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문에 치를 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바울은 3절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자, 뭐 작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다, 즉 믿음직하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4절부터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이 민주주의의 단점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 그 중후정치라고 하죠. 만일에 어리석은 다수가 이 사회를 이끌게 되면은 그 민주주의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따금은 그런 일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데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과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지지율이 그 90%를 육박했습니다. 거의 그 공산당에서나 볼만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서 소수의 의견도 이렇게 경청하려고 애를 쓰죠. 예컨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이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4분의 3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든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도 이 전문적인 여러 분야에 있어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적인 단점이 너무 큰 겁니다. 예컨대 학교 같은 경우 다수결 아니지요. 아닙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죠? 아이들 200명의 결정보다 선생님 한 명의 결정이 중요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그 애들 교육이 되겠습니까? 너 숙제 몇 페이지 할래? 우리 중간고사 볼까 말까 투표를 한번 결정해 볼까? 누가 그거 본다 하겠습니까? 선생님 한 명의 권위가요, 수많은 아이들을 압도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지요. 뭐 신제품 연구한다고 뭐 전체 사원이 모여갖고 막 투표합니까? 전문가 두세 명의 결정이 전체 회사의 결정을 좌지우지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물건에 뭐 투자해야 됩니다 하면은 다수가 반대도 하는 것이고요. 이 제품이 전망 없습니다 하면은 다수가 하자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오늘 어디서 회식할까 하면은 뭐 여러 사람 말 들어도 좋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사람 의견 듣고 결정해야 할 때가 있지만 직분자들이 해야 될때 있습니다. 이 목회서신이 괜히 이 직분자들 한테 그 괴롭히려고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권위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그 직분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교회는 반드시 쇠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거든요. 물론 이 직분을 너무 남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논리로 지금 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이 미쁘시지 못한 분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 당신이 틀린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실제로 5절 끝부분을 보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며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이 말조차 입에 담는 것 민망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 말을 입에 담는가? 그래서 괄호쳐서 뭐라고 해둡니까? 그래서 5절에 괄호쳐 있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즉, 이건 내 생각 아닌데, 너희들이 이 세속적인 타락한 이 불의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다면. 바울은 단한 번도 하나님이 불의하다거나 공평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언급한 것이지요. 그리고 7절에서 강력한 부정을 사용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사실 그리스어를 사용하면서요, 이보다 더 강한 부정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은 나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주주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 즉 백성이 주인 되는 이념, 하나님 앞에서 폐기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백성이 아니거든요. 철저한 신본주의입니다. 니체 같은 철학자 이를 노예 도덕으로 해석하지요. 자기가 봤을 땐 경악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이뭐 동양의 여러 사상이나 종교를 보면은 뭐그 당시만 해도 자아성찰, 이 자기를 찾는 과정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교회 오면은 종노릇 하고 있거든요. 뭐 말씀에 순종하라 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지금 쉽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은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쁘시지 못하다, 불의하다, 증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이랍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연스럽게 번역하면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모른다 거짓말하고 증거를 받았으면서도 못 받았다, 오리발 내민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점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민주사회를 보는 것 같지요. 민주주의 사회처럼 묻습니다. 그죠? 예수냐 바라바냐. 군중들이 뭐라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라. 강도 바라바를 놓아라. 정치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거 틀린 줄. 아닌 줄 알면서 바라바를 놔줍니다. 예수한테 죄를 발견할 수 없으면서도 바라바 놔줍니다. 군중들이 바라바를 외치니까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만약에 선거하듯이요, 이 우주에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투표하면은 하나님 당선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아마 힘들 겁니다. 솔직히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아마 이 하나님이 저는 이 마더 테레사도 못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더 테레사는 눈에 보이잖아요. 바울은 이를 정말 간단히 설명합니다.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논의가 이쯤 되면은 사실 좀 잠잠해질 만한데 유대인들도 만만한 이들 아니잖아요. 분명히 따지고 듭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유대인들의 반론이 될수 있겠죠. 그래 좋다. 그러면 네 말대로 바울 네 말대로 모든 인간이 거짓말쟁이라 치자. 다수의 견해도 소용없다 치자. 민주주의 원리 통하지 않는다 치자. 네 말대로 하면 하나님만 진리니까. 그러면은 아무튼 내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다면 내가 심판받을 이유가 있냐라는 반론입니다. 참 교묘하지요. 사실 이 교묘하겠다라기보다는 이 궤변입니다. 지금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누군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가롯 유다나 빌라도처럼. 그럼 하나님이 유다나 이 빌라도를 통해서 목적 달성하셨으니 그들은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지 뭐 아무 죄도 없지 않느냐. 이 얼핏 들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싶지만 이 바울은 가차없이 한마디로 대답해 버립니다. 두 마디도 하지 않아요. 뭐 말이 아까우니까. 8절이죠.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정말 명쾌한 답변 아닙니까? 한 문장으로 이 상대방의 주장을 격파시킵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경찰들이 좋은 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쁜 놈들 잘 잡는다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가 좀 나쁜 일을 좀 벌려가지고 경찰들 좋은 일좀 시켜주자. 참, 그, 더 말하기도 이 시간 아까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논리가 취약했다라기보다는 바울이 지금 그 핵심을 꿰뚫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두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만 옳으시며 사람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20년 전쯤에요. 그 친구라는 영화가 히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이 명대사 중 하나가 이 바로 건달에 대한 정의였지요. 이 건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건달 중한 명이 대답합니다. 바로 자신들은 비록 음지에 살면서도 양지를 더욱 밝고 환하게 해주는 것이 건달 아이가 라는 대사였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지요. 지금 유대인들이 반론하고 이 어리석은 반론에 바울은 두 마디도 아까워서 한 마디도 답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의 이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는 나은가라고 묻지요. 대답합니다. 결코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율법을 맹신하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이나 다를 것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거짓말쟁이들보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이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새벽에 지금도 저 바깥에는 예수 모르는 자들과 알더라도 부정하는 자들이 뭐 편히 잠자고 있거나 안 그러면 세상 모르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몇명안 되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 뭐 저들보다 낫습니까? 조금이나마 낫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아니라. 혹 우리 마음에는 그런 생각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살때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요. 헌금 열심히 했고요. 봉사 열심히 했고요. 그럼 조금 낫겠지요.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신 믿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시편과 이사야에서 지금 일곱 구절을 추려내서 줄줄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10절과 12절까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구절입니다. 10절의 의인, 11절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 12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자,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죠? 모두 같은 말을 지금 약간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자기 부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이를 철저하게 인식하게 합니다. 너는 의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다. 너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반대말도 같이 되풀이되지요. 10절에는 하나도 없으며 11절을 보니 깨닫는 자도 없고 12절에도 하나도 없도다. 이세 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못 알아들어먹기 때문입니다. 의인도 아니고 뭐 선을 행하는 자도 아니라 칩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실 그 고난 가운데 이 고통 중인 자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제가 내일 설교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내 위로를 구하거나 나의 어떤 궁금증,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인간의 마음과 말에 관한 구절입니다. 뭐 크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인간이 서로 간에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남 죽이는 데 빠르다는 것이지요. 살리는 데는 더디고. 굳이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인류 전체로 이 역사 전체로 봐가지고 의술이 발전해봐야 얼마나 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죽어가는 한 사람 살리려면요. 애를 써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 몇 명이 달라붙어야 한 명 간신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뭐 수명이 그 21세기 와가지고 확 늘었는데 그것은 사실 의술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그 위생의 위생 상태의 개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역류와 사망률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 전체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죽이는 기술 그렇지 않죠. 가면 갈수록 무서울 정도입니다. 옛날 이 고중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인류의 멸망 생각하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 흑사병 같은 이 병의 창궐이라든지 이 천재지변 생각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인류의 멸망, 우리 상상하면은 천재지변 때문에 멸망하는 것, 뭐 이런 거 생각합니까? 그래 잘 안 생각하죠. 보통 무기 떠올립니다. 사람의 본성이 죽이는 데 있지 살리는 데 있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18절은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 악인의 운명이고 악인의 특징입니다. 멸망할 사람의 특징입니다. 가룟 강아지 범 무서워할 줄 모른다. 강아지 눈빛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범이 어떤 존재일 줄 모르니까.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없으니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 눈빛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회사를 가도 그렇지요. 누구를 내가 더 두려워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더 신경 써야 되는가, 그걸 아는 것이 철저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면은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게 뭡니까? 이 직책들. 아, 네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누가 있고, 이걸 알아야 사람이 살아나가진다는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에 가면은 직책 다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위에 누가 있고 네 위에 누가 있고, 그래야 사람이 눈빛이 변하거든요. 내보다 한참 높은 사람 위에서 눈알 땡그랗게 뜨고 있으면 그거는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 말씀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다는 것이죠. 악인의 운명의 특징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가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찾는다고 여길 때 많지요. 사실 다른 것 찾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먼저 의롭다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 아닙니까? 이 기쁨의 원인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노예라고 부르겠지만 정작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이 그리스도의 노예된 자들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진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